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사진으로 보는 뉴스, 잡지 같은 뉴스, 비비뉴스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날그날의 토픽, 스포츠, 연예인, 예능, 패션, 자동차, 요리, 음악에 관한 소식을 사진과 영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한 뉴스, 비비뉴스 앱을 지금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보세요. 비비뉴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는 아트하우스 모모의 큐레이터인 한솔이고요.
네, 봉필입니다.
네, 저희 목소리 좀 오랜만에 들으시죠?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긴 여정을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트하우스 모모에 와서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도대체 누가 운영하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아, 잘 모르죠. 그냥 영화 보니까.
그렇죠. 뭐 시네큐브도 있고 아트하우스 모모도 있었는데 둘의 연관점을 잘 모르시겠죠.
네.
옛날엔 동성시네마텍도 있었지만.
그렇죠.
네. 저희가 모인 이유는요. 이 아트하우스 모모를 운영하고 있는 백두대간이라는 영화 수입 배급 회사의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번에 백두대간이 그동안 수입 배급했던 작품 중 뛰어난 작품 20작품만 고르고 골라서 20주년 기념으로 네, 팟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20편 영화를 하는 건가요? 20주년 기념이니까?
물론입니다. 물론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네네. 곧 21주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뭐 한 작품 정도 더 추가될 수는 있겠죠?
네네.
근데 일단 저희 리스트엔 20작품이.
그래서 20주년인데 이제 내년이 21주년이라서 21주년 기념에서 아트하우스 모모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21주년의 시작으로 20주년을 맞이해서 네. 20작품을 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선봉장이랄까 예고편이랄까 뭐 그렇죠. 그렇네요.
네,
네, 이만큼 막중한 책임을 졌지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영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봉PD님, 오늘은 무슨 영화 얘기를 나눌까요? 첫 번째로.
네, 저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영화는 그 찰리 채플린이 감독했던 네, 위대한 독재자라는 영화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20주년을 맞이한 백두대간, 네, 백두대간을 기념하는 그런 이번 팟캐스트 방송에서 찰리 채플린 위대한 독재자 말고 또 어떤 작품들을 앞으로 방송을 할 예정인가요?
아, 네, 저는 고레다 히로카즈 원더풀 라이프.
아, 그렇군요.
또 어떤 게 있죠?
제가 노리고 있는 건 지금 사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감독이 있었어요. 잘 알지는 못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좋아합니다.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네, 희생이란 영화.
아, 그렇죠.
네, 준비하고 있죠.
저는 또 얼마 전, 그러니까 얼마 전이라고 했던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지만, 네. 아, 이거 발음 어렵죠. 엉클 북미도 있고.
아, 엉클 북미 재밌게 보셨군요.
아, 재밌게라기보다는 네,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아유, 여기 관련돼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건 나중으로 미뤄두고 네. 일단 오늘은
네.
네, 찰리 채플린의 위대한 독재자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독재자 대충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줄거리를 대충 인물들하고 줄거리에 대해서 한 선생님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위대한 독재자라는 작품이 우리 백두대간에서 수입해 상영됐던 건 2000년대였죠.
초,
아마
2000년대.
네, 2000년대 초였는데 이 영화는 1940년에 개봉을 했고요. 40년이면 아직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1차 대전은
끝나고
후였죠. 우리나라의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으로 오면 되게 힘들었던
네. 시기죠. 세계적으로도 이제 위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이 영화는 찰리 채플린의 어떤 상상력에서 사실 출발을 했다고 해요.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라는 네, 그 독일의 나치즘을 만들었던 그 인물 과 똑같은 사람이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하나 더 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누가 봐도 힌켈이라는 인물이 히틀러를 패러디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인물이랑 굉장히 닮은 사람으로 설정된 게 유대인인 이발사입니다. 아니 이분 이름이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그냥 이발사로 나오죠.
끝까지 그냥 유대인 이발사인 걸로. 그래서 이 유대인 이발사가 이제 처음에는 전쟁터에 끌려가요. 그때가 1차 대전이었죠. 근데 1차 대전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입고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세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병원에 한 2, 3년 있는 동안 네. 완전히 세상은 바뀌어 있었죠.
그렇죠. 사실 원래 역사적 배경으로도 1차 대전 즈음 이제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하면서 이 과학이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것들도 많이 무너지고 또 그러면서 오히려 반작용으로 민족주의가 굉장히 네, 융성을 하게 된 나라가 바로 이 독일이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유대인 이발사가 돌아와 보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그때야 바로 나치즘이 성행하던 네.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이게 재밌는 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영화 내용의 설명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몇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힌켈은 히틀러고요. 그리고 토메니아라는 국가가 있어요. 토메니아는 젊은이 네, 그렇죠. 독일입니다.
네, 약간 꼰 거죠.
네. 그리고 그 나치즘 이제 그 마크를 쓰지 않고 십자가 마크를 두 개 쓰는데 네. 쌍십자당
네, 쌍십자당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헤링이라는 인물은 이제 실제로 좀 군사 쪽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문과라 그런지 이제 괴벨스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정치 선정부장이라는
네 맞아요.
네 여기서는 가비치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또 아 힌켈의 친구가 나오죠.
네.
히틀러 친구
네.
따라다니는 무솔리니.
네, 무솔리니.
네, 무솔리니 역할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 무솔리니는 나폴리니로 나오는데요. 네. 그 나폴리니의 국가가 사실 이탈리아인데 박테리아로 나와요. 그래서
네, 그렇죠. 아주
왜 하필 박테리아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 건가? 아, 뭔가 그 박테리아하고는 관련이
네, 굉장히 있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오스트리아 침공.
네,
저희가 그 2차 대전 전쟁 났을 때 생각하면 그 보스니아 쪽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네, 총에 맞아가지고
그쵸,
전쟁이 촉발됐잖아요.
그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오스테르리히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실 이게 용어 설명도 아닌 것이, 이름 설명도 아닌 것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과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유럽 각국들이 네,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 같은 그 상황을 패러디해서
그렇죠. 네, 새로운 가상의 국가를 만들 가상의 인물을 네. 만들었지만 실제에 기반한
네, 그렇습니다.
현실에 기반한 것들을 만들어서 잠깐 패러디를 하고 희극 영화 채플린답게
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현실을 담고 있으면서도 미래 예언적인 내용이기도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보면 뭐 게토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가둬놨던
그렇죠.
하던가 하는 것들이 이제 네, 실제로 좀 이루어졌었고 그렇습니다. 일단 영화 내용은 이 정도면 정리가 좀 됐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We have no evidence of responsibility in the identity of this data. Instead, now we have arms to such an extent as the world has never before seen. Ne, 봉 PD님. 제가 이번에 우리가 첫 영화를 찰리 채플린의 위대한 독재자로 정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실은 20개 목록 중에 가장 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랬나?
네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찰리 채플린 영화를 좀 좋아해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찰리 채플린이 무성 영화였잖아요. 근데 이게 네. 최초의 찰리 채플린 유성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네, 무성인 네, 네. 모던 타임즈가 끝나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처음 만들었던.
네.
그리고 좀 시대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네. 보통 찰리 채플린이 어떤 작품들을 찍었었는지 제목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다들 뭐 클립 하나라든지 어쨌든 찰리 채플린의 그 모습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이번 기회에 또 작품을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저는 굉장히 반갑고 또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영화인데도. 봉PD님은 원래 뭐 좋아하셨으니까
네네.
또 이번에 위대한 독재자를 다시 보신 건가요?
다시 봤죠.
그러면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렸을 때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봤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 보이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정말 찰리 채플린이 어떻게 보면 아돌프 히틀러와 닮았구나 라는 생각도 제일 먼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수염 때문인가?
수염뿐만 아니라 그 행동 아마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그 비슷한 영화 제목이 비슷하네요.
나의
독재자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그 설경구 씨가 아닌 캐릭터가 그 독재자 김일성을 이렇게 따라하고 연구하는 모습 보는데 정말 그 표정 하나 손짓 하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정말 같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는 게 무리도 없는 게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 굉장히 연기를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게 꼭 뭐 거짓말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어쨌든 자기의 모습을 어떤 이미지로 그려서 보여줘야 되니까
네, 맞아요. 예,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배우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실제로 히틀러가 되게 그 명연설가였잖아요. 그리고 대중의 심리도 이렇게 잘
맞아요.
파악한 그 되게 유명한 일화가 안개가 낀 그리고 약간 어두침침한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뚜렷하게 볼 수 없는 공간에서 늘 연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뭐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장면은 없지만 이렇게 연설로서 사람을 이렇게 그 감화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분명 영화 속에서 있었으니까.
맞아요. 아니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전에 찰리 채플린 작품들 뭐 유명한 거 많이 봤었는데 어떻게 이 영화는 안 봤었는지. 아무래도 무성 영화가 아니라서 안 봤나? 찰리 채플린 하면 딱 그 몸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렇죠.
예, 그런 무성 영화 상상이 되잖아요.
네.
최초에 이게 찰리 채플린의 유성 영화였다고.
네, 맞아요. 네. 그 무성 영화 시대가 딱 끝나고 나서 여러 영화들을 뭐 나폴레옹 관련 영화들도 되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이제 그 시대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그 시대 조류에 그냥 나 혼자 무성영화를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게 유성영화였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제작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면 무성영화를 할 때에는 그 얘기하다가 그 장면에 대해서 그 스태프들하고 많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천천히 그 토론을 통해서 영화를 찍는 게 많았는데 유성영화는 여러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비 관련 것들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됐대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계획서를 쓰고 시나리오대로 뭔가 하나하나 촘촘히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만 거의 500페이지였다는.
그 방금 얘기하신 걸 들으니까 다른 영화들도 많이 이제 생각이 나네요.
네네.
그 마틴 스콜세지가 찍었던 휴고라든지 거기서도 이제 조르주 밀리아스 얘기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아카데미 받아서 사람들 엄청 많이 봤던 아티스트라는 영화도 있었죠.
네.
무성 영화에 대한 추억이라 할까?
무성 영화 배우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유성 영화를 어떤 대표하는 상징이었던 그 여자 주인공이 뜨고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면에 그래서 주목해서 보니까 또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목소리를 듣고 대사를 사실 무성 영화에서는 이렇게 장면들이 쭉 나오다가 중간중간에 그냥 대사 한 번씩 마치 이렇게 사람들이 뭐 대자보 같은 걸 써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유성 영화로는 훨씬 더 많은 대사를 전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또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성 영화에서 많이 사용하던 장치들이 영화에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한 예로 슬랩스틱 코미디 아까 전 무성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슬랩스틱 코미디가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죠.
네네. 네.
완전히 찰리 채플린 영화답게 그 코믹한 익살스러운 표정이라든가 네.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 말한 언어로 하면 몸개그라고 네. 하는 것들이 정말 그 잘 어울려져서 나타나죠.
맞아요.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 초반에 이제 그 이발사가 여러분 이 영화는 1940년작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스포일러가 되진 않겠죠? 네. 초반에 이발사가 그 전쟁 씬에서는, 전쟁터에 나가서는 굉장히 어리버리한 모습 보여주면서 몸개그를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뒤로 갈수록 그런 부분은 없는 대신에 뭐 특히 아까 이제 그 사진 보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간에 보면 힌켈이 지고본을 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듯이 하는 장면이라든가 뭐 또 중간에 이제 이발사가 이렇게 손짓을 굉장히 우아하게 하면서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무성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냥 웃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이 영화라는 게 진짜 종합 예술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또 이 영화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언제나 그 찰리 채플린은 자신은 희극 영화를 만드는 게 어떤 궁극적인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화 그런 요소들을 잘 이렇게 영화 속에 녹여낸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생각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 그 명장면 중에 또 하나가 무성 영화가 아니라 유성 영화이기 때문에 나온 명장면이 그 마지막 연설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연설 장면은 정말 그 라디오 연설을 하는 거죠. 실제로 뭐 그 히틀러가 그렇게 뭐.
군대 앞에서 하긴 하지만
네, 그렇죠.
대체로는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죠.
라디오를 통해서 그 군중 심리를 네. 이렇게 자극하고 그랬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 속에서는 그런 거죠. 그 박테리아였나요? 박테리아 그 하여튼 그 나라를 침공하면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이제 전쟁을 하러 간다는 선포를 하면서 네, 이제 네. 그걸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하는 그 연설이
네.
아, 그 영화 속에서 뭐 스포일러가 안 되니까
네.
그 힌켈하고 그 이발사가 바뀌게 되죠.
네.
비슷하게 생긴 용모 때문에 힌켈은 이발사인 줄 알고 잡혀 들어가고
네.
이발사가 그 힌켈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나치 독재자인 히틀러 같은 모습을 하고 가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이 아주
명연설이었죠.
저 명연설이었죠.
네.
그 아마 채플린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네.
거기 안에 되게 잘 주제적으로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도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연설로 집중을 해서 네 보여주고 박테리아 얘기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네, 그렇죠.
이탈리아인데
네. 거기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을 패러디 우리말로 그렇죠. 패러디를 한 거죠.
그 네, 뭐였지? 그 침공 당하는 곳이 원래 오스트리아 아닌가요?
네, 네 오스트리아인데 독일어로 약간
이름으로 좀
네. 맞아요. 근데 독일어로 오스트리아를 표현한 걸 약간 발음을 바꿔서 꼬아서.
그런 거 너무 웃겼어요. 그러면서 그 무솔리니에 해당하는 그 캐릭터가 계속 나오면서 오 나의 작은 독재자 친구 힌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던지.
네 맞아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그 연설을 하면서 특징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연설을 하면서 영화 끝나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화 상영되는 걸 가지고도 되게 말이 많았대요. 미국에서 못 들 것 같다. 영국에서도 이거는 2차 대전을 앞둔 뭐 이런 입장에서 좀 그 국제 정세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얘기들이 되게 많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열광을 했죠.
네,
인기를 끌었죠.
저는 오히려 제가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의 입장이었으면 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찰리 채플린이 이 영화를 두고 나중에 그 나치들이 저질렀던 짓을 생각을 하면 내가 이렇게 그 모습을 희화해서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걸 더 재밌는 요소들을 가지고 사실 재밌어도 좀 씁쓸하게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냥 막 빵 터지는 웃음이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한번 비꼬아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또 영화가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으면 오히려 이걸 더 이용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저는 가장 웃겼던 게 그 나치를 상징하는 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 한자로 하면
만자랑,
만자랑 비슷하고 뭐 독일어로는 하켄프로츠라고 하는데
네.
그게 뭐 구부러진 십자가,
네, 네.
아, 구부러진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켄프로츠를 여기 영화에서는 더블 크로스라고 해서 쌍십자단이라고 하는
맞아요.
네, 그렇게 했던 부분도 되게
쌍십자단의 자식들이 영화를
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웃긴 것 같고, 그 누군지 다 알 것 같은 것들을 그럼요. 하는 거잖아요. 네.
재밌는 게 많았죠. 그 십자는 요즘 왜 그 프라모델 같은 거 보면 나치 옛날에 그 전황 같은 거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판매 안 되는 지역에는 그 만트라 대신에 십자가 넣어가지고 판매하고 한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 그 하켄크로이츠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독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됐대. 그러니까 나치를 원래는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원래는 이거 자체가 그 뭐 나치가 상징하기 전에 그 룬드어라고 하네요. 그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하는 룬드어라고 하는 그 독일 옛날 게르만 민족이 쓰던 문자 중에 그냥 하나였대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게르만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져와서 했는데 그게 어떤 그 원래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히틀러와 나치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실적으로는 이제, 금지. 네. 어떤 공용이나 이런 것들에 그것을 금지하는 것까지 이뤘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부럽기도 해요. 그렇게 과거사를 잘 정리를 하고 네, 벌줄 사람은 벌주고 대접해줄 사람은 대접해줘야 되는데 뭐 가끔 거꾸로 된 세상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죠. 갈고리 십자가 지금 십자가가 이제 사용이 안 되는 독일의 형식이고 명확하게 잘하는 거죠. 아, 뭐 너무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면
아, 뭐 네, 그렇죠.
듣진 않겠지만 네, 조심스럽고 네. 네. 그래서
그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위대한 독재자라는 영화에는 수많은 은유들이 있지만요. 사실 이 마지막 장면만큼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름 아닌 유대인 이발사가 힌켈과 바꿔치게 된 다음에 군대 앞에서 라디오 연설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장면만 들어도 영화를 마치 본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공PD님이 여러분께 낭랑한 목소리로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 부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를 지배하는 것도 누구한테 지배받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유대인, 기독교인, 흑인과 백인 모두를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기를 원합니다. 인간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행복에 의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증오하고 멸시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돼지는 비옥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우리는 그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탐욕이 인간의 영혼을 종먹고 세상의 증오의 벽을 쌓아 우리를 불행의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발전했지만 서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기계는 우리를 가난으로 내던졌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우리를 맹소적으로 만들었고 우리의 지혜는 우리를 비정하고 냉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감정이 부족합니다. 기계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인류애입니다. 똑똑한 머리보다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다면 삶은 폭력으로 점철될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와 라디오는 우리가 서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운명의 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인간의 선이 우리 모두의 형제애를 회복하라는 즉 서로 하나가 되라는 외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목소리는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 절망에 빠진 수백만 남녀노소들과 죄 없이 고문당하고 투옥되는 체제의 희생자들의 귀에 닿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있을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닥친 불행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이며 인간의 진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빈정거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증오는 사라질 것이고 독재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들이 국민에게서 빼앗은 권력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인간이 필사의 존재인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병사들이여, 당신을 기만하고 노예로 만든,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생각과 감정까지 통제하는 이런 짐승들에게 당신의 몸을 내맡기지 마시오. 이런 기계와도 같은 정신과 마음을 가진 기계적 인간들, 몰인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인간애를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받지 못한 사람만이 증오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 몰인정한 사람만이 사람을 증오합니다. 병사들이여, 굴종을 위해 싸우지 맙시다. 자유를 위해 싸웁시다. 누가복음 17장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속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도 어떤 집단도 아닌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 기계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자유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모험 가득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힘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 힘을 사용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로 단결합시다. 새로운 세계를 위해 싸웁시다. 모든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버젓한 세계를 만듭시다. 젊은이에게는 미래를, 노인에게는 노후를 보장하는 세상을 만듭시다. 물론 짐승들도 우리에게 이런 공약을 내걸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했습니다. 그들은 공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킬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독재자들은 자신들만 자유를 만끽할 뿐 국민들은 노예로 만듭니다. 세계를 해방시키기 위해 싸웁시다.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고 탐욕, 증오, 그리고 불관용을 제거하기 위해 싸웁시다. 이성세계, 과학의 진보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세계를 위해 싸웁시다. 병사들이여,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단결합시다. 한나, 내 목소리가 들립니까? 당신이 어디에 있건 저 위를 올려다보세요. 저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한나,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희망의 해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걸어나와 밝은 빛 속으로 걸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탐욕과 증오, 그리고 무자비함을 극복한 인정 많은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위를 올려다보세요, 한나. 인간의 영혼의 날개가 돋고 마침내 날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무지개 속을, 희망의 빛 속을 날고 있습니다. 저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한나. 저 두 높은 하늘을. 아, 연설문을 우리가 그 마지막 위대한 독재자의 네. 마지막 그 힌켈을 대신하는 네. 이발사의 연설문을 들어봤는데
네.
아, 뭐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에 울림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현시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맞아요.
이게 네, 1940년도 영화 네. 맞나라는 생각 들고 한솔 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의 생각이 들었죠. 지금 2014년이 맞나? 네, 아니 굉장히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이제 연설이 끝나고 나서 영화가 딱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참 희망차다고 말해야 될지 이상적이라고 말해야 될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사실은 지금까지는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면서 그 무던 타임즈에 많이 나오던 뭐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
그렇죠.
위에서 이제 노동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 자본주의에 대해서 찰리 채플린이 비판을 했던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많이 영화를 봤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 보면서 사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뭐 75년 전 막 이렇게
그렇죠.
과거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겉으로 봤을 때 이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발전을 했다고 사람들이 믿어왔는데 사실상 지금 저걸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씁쓸했고요. 특히 이제 그걸 많이 느꼈던 부분은 이 힌케라고 바꿔치기가 어쩌다 보니 바꿔치기가 돼버린 유대인 이발사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치, 영화 속에서.
네. 사실 힌케를도 많이 썼어요. 민주주의자들을 색출해내서 처벌하자는 식으로. 근데 이 힌케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옹호하면서 네, 마지막에 이렇게 그 봉피디님이 읽어주니까 더 교회 오빠 같은
아, 그래요?
네. 네. 이런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 사실 그렇죠. 여기 이 마지막 부분에 이발사가 연설하는 내용은 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뭐
하셨던 거죠.
네. 그런 진짜 목소리, 교회의 진짜 목소리, 네, 변질된 목소리 말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그런 민주주의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게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했던 연설 부분이 이걸 이게 한 이제 6분 좀 넘는 연설
영화장에서 한 6분 정도 된 연설이었죠.
네.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보다가 제일 공감했던 게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노인들에게는 이제 복지를 주고 뭐 어린이들 안정되게 뭐 살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은 정치가들도 근데 여기서는 뭐 이제 좀 나쁜 말을 하죠. 그냥 정치가가 아니라 뭐 우리를 속이는 사람, 기만하는 사람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런 정치가들도 똑같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들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서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참 그걸 그 부분을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그쵸.
네, 그게 참 슬펐어요. 사실.
근데 그 저는 또 드는 생각이 권력이란 게 그만큼 뭐랄까 살아있지 않지만 무서운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순수성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의 권력이 주는 어떤 자신에게 주는 어떤 쾌감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그러니까 인간성의 말살과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도구화해도 되는 것처럼 이어지는 그게 그 시대도 그렇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권력이란 것이 참 맛보면 달콤한 것이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노려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들을 막 당연히 잘못된 거는 말을 해야 되지만 욕할 수만도 없는 게 만약에 권력의 자리에 갔을 때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지만 물론 잘못하고 되죠. 있죠.
네. 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사람은 어차피 안 돼.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또 계속 바꿔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어쨌든. 네.
있죠. 있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계속 깨어나고 민주주의로 돌이키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리 채플린이 그 시대에 이제 했던 이 그의 영화라는 예술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통용이 되고 우리랑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건 어쩌면 인간이란 네, 인간의 본성이란 원래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슬픈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찰리 채플린의 영화 같은 작품이 있어서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닐까 마지막에 그 한나가 고개를 들면서 희망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말의 힘이라는 것 저도 좀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네.
그 연설이라고 하는 게 주는 참 뭐라고 해야 그 뭐 우리가 뽑는 몇 개의 명연설들 있잖아요. 뭐 링컨 아 제가 헷갈리네요. 게티스버그 그 연설도 있고, 뭐 그다음에 마틴 루터킹의 연설도 있고,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했다고 하나요? 그런 연설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울리는 연설들인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이 연설 하나가 모든 주제를, 그러니까 희극이라고는 하지만 그 희극 속에서 그냥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할 거리를 건. 주었기 때문에 영화 자체가 주는 힘 그 안에서 되게 우리가 탑 20을 뽑을 때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마지막 장면을 이제 영화를 보신 분은 지금 목소리만 들으신 분은 그것도
그렇죠. 제 목소리하고 다릅니다. 네, 실제로 네. 영화를 보세요.
뭐 찰리 채플린 목소리가 꼭 좋다기보다는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연설 장면에서 그 유대인 이발사에 딱 이거 뭐라 그러죠? 이 토르소 부분 있잖아요. 네, 이 위쪽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특히 얼굴 부분을 클로즈업하면서 이렇게 화면에 표정을 꽉 차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작정을 하고 그 6분이란 시간 동안에는 자기의 메시지를 진짜 직설적으로 그냥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화에서 이런 방법 쓰면 굉장히 촌스럽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아예 대놓고 말하네 이러면서. 근데 오히려 이 장면에서는 그런 느낌보다는 더 강렬하다. 그리고 저 뭐랄까 연극 무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장치가 저런 장면을 가능하게 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그건 그냥 저 제 생각에는 찰리 채플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단어로 표현하면 진정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방식 혹은 뭐 100% 그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계속 생각해왔던 네. 것을 몸으로 말하고 싶었던 맞아요. 것을 그 표정 안에 연설 안에 녹여낸 것 같아요.
그 사람 자체가 자기의 몸을 이용해서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목소리가 되었고 자기가 각본을 쓰고 감독을 하고 배우를 하는 동안 그리고 삶을 통해서 계속 보여줬던 그 내용들이 그 화면 안에 응축돼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들었겠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딸랑딸랑 구세군 방울 소리, 포근한 벙어리 장갑,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뜨끈한 군고구마, 사박사박 조용히 내리는 하얀 눈, 꼭 마주 잡은 두 손. 겨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선 모모의 명다방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봉피디님이 아까 읽어주신 연설문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좀 짧게 또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이 장면 말고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영화 초반부에 보면 그 기억을 이발사 어떤 그
전쟁터에 네, 끌려갔던
그렇죠. 잃기 전까지 네. 그냥 병사로서 살아오면서 네. 기억을 잃기 전까지 그 무성 영화의 특징들이 잘 나타나는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그 과장돼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특히나 이제 그 슐츠 대령하고 같이 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뒤집어졌다가 네, 했다가 네. 이런 장면들은 이렇게 하고 보다가도 익숙해지면서 이렇게 웃기네 이렇게 하는 장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이 네.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무성 영화가 가지는 특징 그러니까 뭔가 대사라기보다는 말 그 화면이 가지는 그 몸으로서 보여주는 네. 그런 것들이 참 잘 나왔던.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 같으면 사실 CG가 많이 발달을 해서
그렇죠.
뒤집어지는 것도 화면으로 만들 수가 있고
좀 스펙터클하게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는데 이게 영화가 얼마나 웃기냐면 둘이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뒤집어졌다는 건 알았어요. 빈디가 뒤집어졌다는 건 알았는데 둘이 오른쪽 왼쪽 위치만 바뀌고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장면부터는 그래서 아니 아까 뒤집어졌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뭐 내가 기절할 것 같으니 물을 달라 시계 막 꺼내고 물 꺼내는데 막 다 위로 쏟아지는데 그게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퍼지는 게 아니라 한 줄기로 이렇게 딱 그렇죠. 쏟아지잖아요 쏘는 것처럼 근데 그게 너무 귀엽고 재밌고 웃긴 거예요 마치 그 뭐지? 레슬리 닐슨 할아버지가 목말린 시리즈 찍었던 것처럼
그렇죠 레슬리 닐슨 오랜만에 듣는데
네. 고인에게 네, 레스트 인 피스라며 네 어쨌든 그런 장면 굉장히 재밌었고 그 봉피디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생각나는데 저도 인상적이게 봤던 장면들이 사실은 그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가는 그 이행기에 있는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봤던 게 예전에 이제 저의 과거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그렇죠.
아시겠지만
네.
여기에도 사실 우리 고전 영화에 보면 클래식 영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클래식 영화, 클래식 음악이 깔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좀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이발사가 헝가리 에 맞춰서 이렇게 이발을 해주는데 그렇죠.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되게 불안해 보이지만 마지막에 이제 손님이 되게 재밌었던 표정을 하면서 돈을 내고 어리둥절하면서 나가는데 근데 그 뭐 손짓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가볍고 그렇죠. 부드럽고 그 음악의 리듬감을 잘 따라가서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보니까 그거보다 더 대단한 장면이 나왔던 게 그 힌켈이 자기가 그 이제 세계 재패의 꿈을 안고 그렇죠. 이 지구본 같이 생긴 커다란 풍선 같은 거죠.
그렇죠. 발레라고 해야 되나? 네. 공 발레 선수가 그 공을 가지고 노는
맞아요. 그 마치 체조할 때 그렇죠. 볼 가지고 네. 하는 것처럼
체조 선수가
네 이렇게 몸에다가 대고 막 이렇게 굴리고 이걸 가볍게 던졌다가 껴안았다가 막 책상 위에 올라갔다가 근데 그 모든 장면들이 너무 우아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찰리 채플린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약간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다든가 그렇지. 좀 투박한 움직임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아 이게 소리가 들어가니까 저 배우가 했던 그 몸짓들이 얼마나 부드러웠고 저게 자연스러웠던 건지를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또 무성 영화와 유성 영화의 그 네, 이전 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 요즘 말로 부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BGM. 맞아요. 백그라운드 뮤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네네. 대해서도. 그러니까 같은 행동인데 그 원래 무성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동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네. 뭔가 신나는 동작에서 되게 경쾌한 음악을 쓰면서 그것을 이제 극대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찰리 채플린 영화가 많이 보여줬던 게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것 같아요. 톰과 제리의 그 추격신.
네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한 대로 그 배경음악을 아까 제가 먼저 우아하고 부드러운 네. 음악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독재자가
네.
그런 걸 춘다는 게 되게 우스꽝스러운 장면일 수 있는데 그 음악을 정말 잘 선택함을 통해서 약간은 우아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몸짓이.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면을 보면 사실 저게 진짜 막 뭐라 굉장히 엄격한 독재자라는 느낌보다는 아이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아이 같은 게 막 순수한 모습 이런 게 아니라 아 저렇게 모모할 수 있고 저렇게 자라지 못한 유치한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진짜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유치한가. 그걸 보여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 영화 보면서 떠올랐던 장면 중에 하나가 떠올랐던 장면이 아니라 한자성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저는 좀 정치인들을 믿지 않는 편이라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그 도정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자 이제 풀이해 주시죠.
네, 도정불이라는 게 도둑할 때 그 도자고요. 네. 정은 그 정치 할 때 도정불이. 불이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뭐지? 다르지 않다.
네.
다르지 않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도둑과 정치인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한 그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보면서 그 힌켈과 관련된 그 모든 일들이 네.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야, 저거는 그냥 날로 먹겠다는 심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 힌켈이 그 같이 협약을 하고 침공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런 협약을, 원래 유태인 그 가부에게 돈을 빌리려고 네.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서 이제, 뭐, 그러니까 결국 돈을 섭외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 정치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목적은 또 어떤 그런 약속,
네.
협약이지만 그것을 이미 지킬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자신의 그 권력을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둑놈심보가 많이 반영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모습들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현재도 많이 그렇고.
뭐 옛날부터 그런 말 하잖아요. 작게 훔치면 도둑인데 크게 훔치면
그렇죠.
나라를 갖는다고.
그렇죠.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뭐 백, 그렇죠. 뭐 몇천 명을 죽이면은 전쟁 영웅이 된다. 솔직히 옳은 말은 아닌데.
참 아이러니해요.
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요즘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했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영화가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잖아요. 되게 재밌게도 이 힌켈, 그가 히틀러라는 인물은 2차 대전 이제 발발하게 만든 인물인데 여기 친구로 나왔던 나폴리니, 무솔리니는 사실 1차 대전 쪽에 더 가까운 네, 그렇죠. 인물이기도 하고, 물론 2차 대전의 파시즘이긴 그렇죠. 하지만, 네, 시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얽혀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 네, 또 오스트리아랑 엮인 부분은 또 1차 대전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때 이제 있었던 그런 전쟁들이라든지 싸움들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아,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지난번에 부산 영화제 갔다 왔었는데, 10월 달에. 그때, 사라예보의 달이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사라예보?
네. 그게 이제 보스니아에서 그렇죠,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총 맞았던 사건, 그때로부터 그 이후로 이제 100년 동안에, 그게 아마 1914년인가 그래서 지금 그렇죠, 100주년이라서 네. 영화를 찍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감독들이 그 사건과 그 이후에 이제 보스니아에 대한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얽혀서 내전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각자 감독들의 색깔이 굉장히 다르게 드러나는 영화들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도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또 어떤 시대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감독들이 선택을 하면서 영화가 그렇지. 진행이 되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었는데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찰리 채플린도 하필이면 이제 이 소재를 그 시대에 다루면서 이런 자기가 계속 뭐랄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지만 네, 좀 그 이면에 뭔가 건축유골 마냥 그 웃음 뒤에 뭐가 숨어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세상을 표현하잖아요. 그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게 찰리 채플린의 방식이라면 아마 봉피디님이 아까 찰리 채플린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런 면에 좀 반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가진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것은 네. 정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느 순간에도 웃을 수 있다라는 것은 네. 정말 어려운 일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찰리 채플린은 그 영화 네. 희극 영화라는 걸 가지고서 어떤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네. 그 통로를 삼은 것 같고 그게 가장 채플린다운 방식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웃지 못하는 세상에 살지만 그것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 네.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채플린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방식 대단하고 그 어떻게 보면 용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그것도 사회적으로 좀 용인이 돼야 사실은 가능한 일인데 뭐 요즘은 뭐 그림 어떻게 그렸다고 뭐 전시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화 찍고 나서 뭐 백화시즌 광풍이 있었다던가.
네, 실적으로 미국이랑 영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그 대학관 네. 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니 네. 상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압력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런 의견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영화이기 때문에 개봉한다라고 하고면서 이제 개봉을 했고
네.
실적으로. 지금으로 알자면 이제 큰 흥행이 있었고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영화로서
네.
잘 표현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한국을 계속 우리가 떠올려보지 않았었는데 그 시대가 만든 한국만의 장르가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사회 부조리그
네.
네, 그런 영화들이 이제 계속 흥행을 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뭐. 단예로 뭐 광해라는 작품이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대통령
네, 그렇죠.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을 대변하는 네. 대통령이어야 다 하는가 그런 부분이니까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네, 뭐 변호인도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뭐 도간이라던가 이런 작품도 사회에서의 여전히 그
네.
쉬쉬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영화가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부조리극이라는 건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지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찰리 채플린이 위대한 독재자란 작품을 찍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광해나 변호인 같은 영화들의 사람들 반응이 이렇게 오는 걸 보면 사실 도가니는 또 약간
그쵸?
네, 종류가 다르죠. 그건 이제 은유라기보다는 있는 사건을 그대로 그려낸 거니까. 근데 이런 광해 변호인 이런 영화들 그리고 이 위대한 독재자를 보면 사람들이 원래 예술이라는 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뭐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은유라고 했던 것처럼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직설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통쾌함을 느끼고 그렇죠. 메시지를 전달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사람들이 수준이 낮다 높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큰가 얼마나 더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은가 그거랑 직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혼란이라든지 어떤 욕구, 열망 이런 것들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그 한국의 어떤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그런 네, 영화들 그런 장르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피디님과 네, 제가 그 찰리 채플린의 위대한 독재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쭉 보면 이제 무성 영화, 유성 영화, 그리고 찰리 채플린 역사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렇게 건너왔어요. 근데 저는 이쯤에서 한번 그 한나라는 우리 여자 주인공 캐릭터를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사실 이 영화에 뭐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네.
한나랑 뭐 그 주인집 아주머니 그리고 그 나폴리니의 부인
네,
이 정도 이제 주요 여성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이 한나가 굉장히 강인한 여성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의외였던 부분이 이 이발사도 처음에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기억상실증에서 깨어나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네, 그런 역할로 이제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캐릭터를 이렇게 다루지 않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다 싶었는데 이 한나라는 캐릭터도 자기 할 말 똑바로 지게 하고 경찰들이 못된 짓 하면 위에서 막 후라이팬으로 때려주고 막 이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더욱 이제 마지막 아까 읽어주셨던 연설문하고도 연결되면서 더 직설적으로 찰리 채플린이 진짜 이 영화를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그 시대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하나가 상징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이발사가 연설을 하면서 네. 부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민중 꺾이지 않는
네.
그 뭔가 자유, 희망,
네.
그 여전히 살아가는 그 민중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대표적인 그 대표의 이미지로서 한나
네.
어떻게 보면 연약하지만 강인한
네.
예, 그걸 은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름 자체도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나긴 하지만
네.
한내도 떠오르고.
네.
그리고 한나 아렌트도 떠오르고 네, 되게 평범한 이름이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들이 네, 그렇게 물론 그걸 다 의도하고 만들진 않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차플린의 어머니 이름이 한나였기 때문에
네네.
네, 그 어머니를 그리워한 그러니까 주인공의 이름이 한나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머니를 부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여전히 돌아가고 희망을 가져야 할 곳이 어머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저는
반대로 어머니에게 또 힘을 주고 싶은
그렇죠.
그 어머니는 보통 또 이제 자기의 조국을 상징하거나 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한나가 머리를 들고 다시 희망을 가지는
그렇죠. 하늘을 네. 올려다 보는 장면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그렇게 영화를 마무리하고도 참 쿨해요. 찰리 채플린 네.
맞아요.
아 이렇게 영화의 이제 막바지까지 네, 어쩌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네.
혹시 뭐 아쉽게 못다한 말이라든지
네. 못다한 말이라기보다는 혹시 안 보셨다면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찰리 채플린 영화는 뭐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좋은 영화도 있고 안 좋은 영화도 이렇게 나뉠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14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있고
네.
그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오는 그 특징의 영화적 재미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다시 보아도 좋을
네.
추천할 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아마 우리나라 처음 들어와서 상영됐을 때랑 또 지금이랑도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꺼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과연 10년 뒤엔 어떤 느낌이 될까요? 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아, 우리는 10년 뒤를 상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20년을 걸어온 이 영화사 백두대간 네, 저희가 이 20주년 기념해서 앞으로 이제 오늘 한 편 했으니까 이제 19편이 남았나요? 20편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내년까지 계속 되면 21주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영화들 어떤 게 남아있죠?
뭐, 그 타르코프스키의 희생이라는 네. 영화도 저희가 다루게 될 거고
제가 노리고 있죠.
네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하는 그 이란 감독인 바흐만 보바디의 취한말들을 위한 시간이라는 네. 영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피차퐁 위라사타쿠의 엉클군비
네, 무시무시한 작품이죠.
네. 그리고 또 뭐가
또 떠오르는 게 작년에 저희 백두대가 야타하스 모모에서 진행했던 포럼 주인공이 잉마르 베리만 감독이었잖아요. 네, 그 달걀머리 나오는 제칠의 봉이
제칠의 봉이 그다음에 빈벤더스의 피나 네, 같은 작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더풀 라이프 같은 최근 작품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취향이 한쪽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진 않아요. 네. 애니메이션도 있고 프린스 앤 프린세스 네. 막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지 않으신가요? 네. 영화 제목만 들어도 네, 저는 그렇던데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전에 봤던 영화들 한 번 더 꺼내보시고 또 이름만 들어봤던 영화들이 있으면 그것도 한 번 더 찾아보시는 네, 그런 방송들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덕분에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네. 아, 오늘 방송 참 즐거웠습니다.
네, 네. 마지막은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나요?
아, 그렇죠. 이제 앞으로 뭐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END가 아니라 AND라서 이제 오. 계속 뭐 이렇게 인사하면서 가도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원래 다음... 갑작스러운 이별했다가 또 갑작스럽게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둘이 만날지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선호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다음 방송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